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스가랴서, 오늘 이제 스가랴서 살펴본 지 세 번째 시간 되겠네요. 1장 9절 말씀부터 모시겠습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가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여기 보시면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이러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궁금하게 여기는 것과 아마도 동일한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가랴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스가랴는 우리에게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0절로 가보실까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여기 두루 다니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그들이 땅을 감찰하며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로 가보세요.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고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여 정온하더이다 그랬어요. 온 땅이 평안하여 정온하더이다. 이것은 당시, 그러니까 그 당시죠. 세상에는 평화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잖아요. 지난 5천년 역사 그 인류 가운데 전쟁이 없었던 시기가 얼마나 됩니까? 어느 그 계산한 분을 보니까 불과 5천년 중에 한 200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인간은 여러분 악하잖아요. 호전적이고요. 포악하다고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호전적인 생각이 떠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평화가 있었다는 것은 매우 반갑게 들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떤 종류의 평화이느냐, 이것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죠. 그것은 오래 지속될 수 없는 평화입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들어간다. 여러분, 세상에서 더런더런 평화를 이야기하고 평화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산증거도 내놓지만 그러한 평화들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 평화였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12절로 가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그랬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이것은 아마도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와 잔해 그리고 잿더미 속에 방치되어 온 기간을 가리키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토로 귀환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지금 성전 재건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을 베푸시기까지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평화 가운데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황을 무시하는 나라들에 대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기울이시지만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전혀 무관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긍휼을 베푸셨으며 다른 나라들 즉시 그러니까 역시 그러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일시적이나마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매기 성경강의 청자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의 세계 상황에서도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세상의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오셔 다스릴 때까지는 결코 영원한 평화를 누릴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주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평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이에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때 비로소 그때서야만 이웃과 평화를 누리고 국가와 국가 사이에 평화가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 국가가 아닌 소위 문명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이 20세기에 두 차례에 걸쳐 세계 전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2차 세계대전 기간 중 남태평양에서 싸우는 동안 자기들이 많은 작은 섬들에서 야만인과 식인종을 발견하게 되리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자기들을 반갑게 맞아준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만났다는 사실은 자못 흥미롭기까지 합니다. 이른바 이방 국가들은 평화를 누린 반면 기독교인들은 싸우고 있었습니다. 세계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결코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인류의 소망이고 교회만이 이 민족의 희망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루살렘은 세계 평화의 핵심이 됩니다. 스가랴 시대 세계는 예루살렘을 무시하고 평화를 누리려 했습니다. 그 당시 세계는 메대, 바사 통치 가운데 있었는데요. 여러분은 바벨론이 애굽과 아수르 두 나라를 멸망시킨 사실을 아마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메대 바사는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인더스 강에서 지중해에 이르는 전 지역과 흑해와 카스피해 주변에 사시사철 눈이 녹지 않는 지대에서 그리고 뜨거운 사하라 사막에 이르기까지 전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들의 통치는 일시적으로 세계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서양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서 세계 통치의 판도를 또 다시 바꾸어 놓게 되지 않습니까? 그처럼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한 평화가 불가능했다 하는 겁니다. 평화의 핵심지가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뭐 모슬렘 쪽, 유럽 쪽, 아프리카 쪽 계속해서 뺏고 빼앗기는 그러한 처참한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쨌건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세상은 평화롭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13절로 가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선한 말씀과 위로의 말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유익한 말씀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때 학계 선지자는 심판을 선포하고 있었던 반면 스가랴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스가랴서 1장 14절로 가볼까요?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랬는데 하나님의 질투심은 여러분 단순히 그 뭐 인간의 악한 성질 가운데서 끌어오르는 그런 질투심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질투심이 자신에게 소중하지만 사라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불타는 것처럼 열정적이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질투심은 매우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랬어요. 이게 신인 동형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분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오늘날까지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알고 계십니다. 당신의 백성에게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저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역사를 행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세계의 다른 나라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무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로 가보세요. 1장 15절입니다. 안이란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여기에 보시면은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는 짧은 기간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짧은 기간이었지만 세상 열국들은 완전히 이스라엘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이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16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이스라엘에 돌아왔은 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이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 돌아오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대해 우리에게 긍휼이 풍성하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그랬는데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진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이것은 예루살렘의 대규모의 건축 붐이 일어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학자들도 있고 목회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이 확장되어 대도시가 될 것을 의미한다고 믿는 그러한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것도 틀린 생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측량하는 막대기나 측량하는 줄 그리고 또 그런 줄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언급할 때는 하나님께서 특정한 경우에 있어 그러니까 곧 직접 역사하시게 될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본절은 하나님께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에 막 귀환해서 당신께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찾아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땅 위에 있는 모든 열방들은 예루살렘에 평화가 임하기 전에는 결코 이 땅의 평화가 실현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는 이 땅의 평화가 실현되는 핵심이 됩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에도 실제 이러한 것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참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본다고요. 이스라엘이 또다시 하나의 국가를 형성한 후에 일어난 사건들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참으로 많이 보여주었단 말이죠. 작은 나라인 이스라엘은 석유 파동 때나 뭐 지금과 같이 뭐 유가가 막 올라가고 뭐 시리아나 또 이란 이런 데서 핵개발이 일어나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세계에 자기들의 우방 국가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은 깨닫게 되었단 말이죠.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우방으로 생각했던 나라들은 이스라엘과의 우정보다는 석유를 더 원하는 나머지 순식간에 이스라엘을 저버리고 중동과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오늘날 그곳에 대규모의 건축 붐이 진행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지 않단 말씀이죠. 그들은 자기들의 본토로 돌아와 성읍 재건 사역을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불신한 가운데 세계 전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평화는 세계 평화의 열쇠가 된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러한 학자나 목회자는 없을 겁니다. 세계 역사가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우리 매기 성경강의 여러분들은 지난날의 역사를 살펴볼 때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 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고 거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기를 이는 나의 영원한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그 시편 132편 13절 14절 말씀이거든요. 또 요셉의 장막을 실어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이게 시편 78편 67절 68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당신께서 가장 사랑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땅만을 의미할까요?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요? 그건 전혀 아니잖아요. 그들은 샘플 케이스로 등장한 거란 말이죠.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루살렘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뭐 우리의 마음을 끌만한 것들이 뭐가 있어요. 그건 분쟁이 있는 곳이고 회교도들이 아주 극성을 부리고 있는 그런 곳이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장차 예루살렘을 그러한 것으로 만드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모든 세계, 그것은 지금 현존하는 예루살렘, 현존하는 이스라엘보다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이 예루살렘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그 자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17절로 가보실까요?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것은 예루살렘의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본절이 오늘날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위해 수고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그러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한번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부터 10년 후까지 가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었습니까? 아니, 100년, 뭐 좋아요. 많이 써보자, 애들같이. 한 100만 년 이후에 가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것을 산다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에 관심을 두는 겁니다. 영혼이란 관점에서 수고하고 영혼이란 관점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이것만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는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네 개의 뿔에 대한 환상을 스가랴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것은 스가랴에게 보여준 두 번째 환상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장 18절 19절 두 절을 보죠. 내가 눈을 들어본 즉 네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니라. 저는 뿔에 대한 환상과 목수에 대한 환상을 각각 다른 별개의 환상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대개의 주석가들은 그것을 조화시켜서 하나의 환상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지만, 좀 그렇게 보지 말고 좀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스가랴는 네 개의 뿔을 보고 있는데요. 이 네 개의 뿔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이스라엘을 흩은 뿔이었습니다. 그것들은 북왕궁과 왕국과 남왕국을 흩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뿔은 이방 국가의 통치자를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것에 대한 증거를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서 각각 찾아볼 수가 있는데, 증거로 다니엘서 7장 24절을 보면 그 열 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요한계시록 17장 12절은 이렇습니다. 내게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는 여러분이 뿔이 이방 세계의 권세를 상징한다는 사실을 다니엘과 계시록의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본 네 개의 뿔은 네 이방 국가의 세력을 나타낸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각각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을 흩은 네 개의 이방 국가의 세력은 과연 누구일까요? 첫째는 바벨론입니다. 그 다음에 메데 파사, 그리고 헬라, 마지막으로 로마입니다. 한 가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음에 계속 나타날 환상을 통해 네 개의 뿔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밝히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의미 있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 네 개의 뿔과 네 목수에 대한 이 환상은, 이것은 다음 시간에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한 통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